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탈이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대로 그가 주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더라. 이는 주의 진노를 통하여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항고한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났음이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시기까지였더라. 시드기야의 7위 제9년 열째 달, 그달 10일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보루들을 쌓더라. 그래야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아무 양식이 없었더라. 그때 그 성읍이 무너지고 모든 전사들이 도망하여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두 성벽 사이 성문길을 따라 밤에 성읍을 빠져나가서 그때 갈대인들은 성읍을 에워싸더라. 그들이 평지길을 따라가니라. 그러나 갈대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9년 다섯째 달,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의 모든 집들을 불로 사르니라. 더구 경호대장과 함께한 갈대아인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나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의 가난한 자 중에서 얼마와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의 잔류자들과 변절하였다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땅에 가난한 자 얼마를 포도원 관리자들과 농부들로 남겨두었더라.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 사람은 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다시 오셔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은 이미 51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옛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52장에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난 일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그 10일에 바벨론이 보루를 쌌다. 또 넷째 달그 9일에 성읍 안에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지금 현 이스라엘이 앞으로 대환란에 넘어가서 더큰 바벨론 치하에서 겪을 고통, 이것을 봐야 되고, 또 거듭나지 못한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같은 일을 당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다 잊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쭉 보게 되면 갈대인들이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다 뺏긴 겁니다, 이거. 옛날 시스기야 왕 때에 그가 15년 목숨이 연장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이미 예언을 했죠. 이거를 다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또 결국 그렇게 해서 바빌론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메대인의 왕에 의해서 하룻밤에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것들을 가져갔는가? 전부 나옵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7년에 유대인 3023명이 사로잡혀갔고, 또 29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사로잡아갔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제23년에 30절 보면 느부사라단이 유대인 745명을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해서 4,600명이 사로잡혀갔다. 그다음에 바빌론 왕이 왜 여호야긴을 이렇게 대우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줬습니다. 참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전가받아서 자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깊은 강에 바닷속에 던지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또 그를 자신을 믿어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고, 6천년 전에 이 땅을 인수한 마귀가 이미 심판받아 있고 받아왔고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항상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갑니다. 또이 땅에 죄를 가져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고 앞으로 처형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바람 같은 분인데 어떻게 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할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책망해야 되고, 또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책망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이건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견책하라.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견책하라.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 그러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언서를 볼때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모년 모월 모시에 한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 시대에 이 심판이 오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책망하는 거죠. 그래야만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메시지 전하십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좋은 얘기 해보세요. 맨날 병이라고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고 먹을 것만 줬다면 그들이 박해하겠습니까? 그들이 왕으로 삼으라 그랬죠. 육신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채우려는 예수 무당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다른 예수가 너무나 많이 있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였지만 이미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부터 와 있었어요. 당연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환란 때 사단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런 때가 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fair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선지자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